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랬습니다. 산떡. 그러면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6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께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통상 여기를 베세다 광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을 보냈고 또 예수님은 걸어서 바다 위에 걸어가서 제자들과 합류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시 찾은 거예요. 찾아봐도 없으니까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절은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로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들은 생각할 때 뭘 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내가 막 경험하고 해가지고 그걸 신앙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무엇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쫙 이렇게 연속으로 보게 되면은 이 논리가 정연하게 서게 되고 있고요. 믿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은 잘 알지만은 영적인 말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생활을 못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60절 한번 봐보세요.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금 이것은 열두 제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자는 사도행전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도 지금도 못 듣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내용의 말씀을 못 알아먹습니다. 예. 못 알아먹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도 뭐이 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6절에 보면 6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막 대부흥됐다 해서 우리는 기뻐해야지요. 그러나 사람 숫자 모인 것으로 기뻐했다가는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도록 만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어젯밤에 1시에 이 아파트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팔동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파킹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 속에 지하에는 전부 다 파킹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전부 파킹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면은 아기들이 있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어른들이 있어야 될 것도 있고요. 콘트롤 타워도 있고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됐는지 이걸 쭉 돌아보면서 그래서 가닥지가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옛날처럼 바로 가서 한다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옆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 이것은 모른다. 안 믿어진다. 성찬은 거짓말이다. 성찬은 오직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세제자가 참여하는데 성찬식을 하고 성찬상을 엎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찬상 엎은 것이나 평소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하고 사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야 참 우리 주님께서 천계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예수님은 찾아왔으면 우리 같은 뭐예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에 맞지 않으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우리 같으면 아이고 또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 그럴 텐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아도 못합니다. 예.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탓이다. 너희가 하나의 뭐 물질에 매여 있는 자지. 내가 나타낸 이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 자체를 너희들은 안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네가 교회 30년을 다녔어도 네 하는 모습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어떨 때 보면.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악하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르가지고 그렇게 처신하고 살지만은 주님은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다.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알든 못든 말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이시니라. 인자를 알아야 됩니다. 인자는 어떤 분이냐. 자 차분하게 봅시다. 다니엘서 7장으로 와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예. 14절 13절 14절입니다. 예. 우리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주다는 사실이에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인자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인자가 이걸 주게 된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 그래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자이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생명을 주실 죽는 그자가 누구냐?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가 그리스도 구약에서 오시마 약속했던 메시아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라고 하는 인자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을 모르니까 대제사장을 세관들 장로들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겁니다. 네, 함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신앙으로 오늘 성례 주일에 신앙으로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은 성례식에 참여해놓고 여러분 화밖에 안 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식에 참여하면서 이 떡과 잔의 참여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은혜가 안 되면은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이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아오리까? 여기서 우리의 답도 차지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냐?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유대교에 매여 있지 말고 바로 율법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왔으니 그 메시아에게 믿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 시작이 되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만큼 교회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메시지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 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믿는 자면 30배, 60배, 그분이 100배를 튀어버립니다. 그러나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는 내 마음 속에 마지막 한 그 마음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느냐? 목사인 나도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느냐? 이 말씀이 내가 진짜 믿어지느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게 믿어지면은 처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이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당장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무엇을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 그래서 그 표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지 않냐. 그런데 이 속에는 이런 말하고 같아요. 당신이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 일으키는 것, 이것과 거의 비교가 되냐.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인데, 모세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당신은 이거 하나를 가지고 거기와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하고요, 이 말씀하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49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지요. 이는 나는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알아먹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인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34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힌 거예요. 이때 밝힌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 아니면 못 믿는다는 겁니다. 36절 그러나 그러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보냈다 그 말입니다. 예. 아,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보면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만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은 자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이다. 그러나 세례교인이 이상이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제 메시지 속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에 회개하고 돌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떡에 참여하는 자가 나를 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저는 아니지요 그럽니다. 기가 막혀옵니다. 그리고 성찬에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로 나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 해서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진정으로 믿는 자 많이 구원을 받는데 얼마 될 줄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구원 받는 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입는 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서 또 물어 나는 기도에 응답받느냐,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냐 기도에 응답받느냐.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네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된다. 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나한테 구할 때 너희가 분명하게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여, 기도에 응답받고 다닌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41절에 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립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육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 45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식에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안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내가 비교하지만은 서울대학 탑을 끄는 자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으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또 뒤집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건 그 은혜와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은 한 사람이 와도 또 사람이 와도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에 아무리 외쳐도 안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정말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는가? 정말 집에서는 어디에 있든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믿은 사람 중에서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갈 때에 헌신과 봉사할 때 누가 나한테 알아주지 아니해도 나를 값없이 구원시켜주고 사랑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하고 있는가? 내가 헌금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필요가 항상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곁길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한번 잘못된 데 빠져버리면 돌아와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애들도 있지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기도원에 가서 담배를 끊으려고 기도원에 갔어요. 3일간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딱 집하고 피어본 거예요. 예? 그게 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습관이 은혜 받았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느냐?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거 이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걸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어려운 걸 집어넣으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배 조금 따뜻하고 등 따뜻하면 안 하니까. 이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항상 야곱에게 거짓말해서 자기 형을 빼앗았던 것과 같이 더 거짓말 잘하는 스승인 자기 삼촌을 스승으로 만들어 열 번을 변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을 붙여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세대 통합 예배가 그런 곳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혼자 스스로 울면서 어느 것이 바른 길이냐 보면서 외롭게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가게 만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믿게 만드신다. 예, 너무 감사. 우리는 못해요. 예. 목사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벨지글을 다 해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자 무식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옛날에 전도사님이 무슨 헬라어를 알았습니까? 히브리어를 알았습니까? 이분들이 불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서 박사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고 말이죠.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서 뒤집어지기 시작하지만은 지금은 미국, 영국, 뭐 일본 박사가 몇 개씩 받고 와서 교회에서 해도 뒤집어지 일들이 적. 이것은 두 가지죠. 벌써 2만 불 이상, 2만 5천 불 이상 되게 되면은 거의 교회는 부흥된 거, 정지된다. 이거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순수한 거기다가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목사들인 우리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분들은 주님을 사랑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진 것이다. 이렇게 목사인 저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51절을 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예요? 서로 다투어서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렇습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은 말입니다. 세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내 살과 내 피가 피만이 되는 것이다. 내 살과 내 피의 기능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뭐였냐면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이건 살이에요. 내 살. 그 말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 속죄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곧 뭐예요? 피를 다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피해가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은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 죄값을 다 피값에 의해서 갚았다. 그래서 죄값을 치른 것이 곧 뭐냐?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나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그 왕만이 그 그리스도만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법칙, 창세기 3장 15절의 법칙이다. 이것을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달랑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오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께로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그가 죄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세상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보내신 아버지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하면서 승리의 그 계가를 불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였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왕인 사실의 확증을 보여준 것이 부활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6절에 그랬고요. 그리고 58절에는 뭐랬습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기념하고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그냥 단번에 죽어보는 괜찮으면 서서히 죽여가지 않아요. 피를 말리면서 죽여가지 않아요. 그러면 피를 다 빼버리지 않아요. 이 죽음이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짐을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곳이요.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곳,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 떡에 참여하기 전에, 한 잔에 참여하기 전에,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했던 같은 생명이요, 같은 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면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소원 속에 오늘 성례 주일이 지켜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됩니다. 예.